오케이.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창세기 5장을 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꼴을 저희에게 먹이시고 저희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붕어빵이라 불리는 부자 또는 부녀 또는 모자 또는 모녀를 이렇게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야, 이건 누가 봐도 영락 없이 이건 참 정말 아무개의 아들이다, 아무개의 딸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유전자의 힘을 새롭게 이제 참 실감하게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참 연예인 같은 그러한 얼굴을 가진 엄마에게서 조금 울퉁불퉁한 균형이 안 맞는, 심각하게 안 맞는 딸이 태어나면 틀림없이 우리가 야, 이건 성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기도 합니다. 씨도 두근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콩씨 문대 콩나고 팥씨 문대 팥난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 그렇죠? 콩씨 무면 콩 거두고 팥씨 무면 팥 거두는 거 맞지요? 잠언 30장 3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당연한 것에 대한 원인이 당연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당연히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인 거지요. 이 유전자라는 것의 힘이 얼마나 참 강력한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시작하지요.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구약도 책이고 신약도 하나의 책인데, 구약은 첫 아담에 대한 책, 첫 아담 세대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되시는 마지막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130년만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130년째 이렇게 이제 첫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아담 930세까지 살죠.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많이 들은 표현, 많이 본 표현인데 내용상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 5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뭔가 달라진 아담, 뭔가 변화가 생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담의 이 직계 후손들에 대한 몇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5장에 와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는 뭔가 조금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한 이후의 아담, 즉 일그러진 형상, 완전한 형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달라진 형상, 그 형상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고장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장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인류는 인생은 아담의 일그러진 형상을 받고 태어납니다. 저나 여러분이 원숭이의 후손이거나 또는 벌레 또는 우주먼지로부터 진화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게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가 없고 완전했지만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망가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망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붕어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망가진 인생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상태로 출발한 어떤 것이 정상적인 작동을 평생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더라. 이 아담 창조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아담은 참으로 아름답고 완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열매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 망가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아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국가 권력에 반항적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반감이 있고 나를 이렇게 내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어떤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의 분야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의의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은 이제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아담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신 그 의,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 때부터 부여해 주신 그 의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수치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인간이 수치스럽게 되고 수치스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본능으로 자리 잡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잘못해놓고 즉각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뭔가 이건 환경 탓이야, 이거는 아내 탓이야, 이건 남편 탓이야, 이거 애들 탓이야, 엄마 탓이야, 다 우리 탓을 돌리기를 좋아하지요. 이게 본능이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남 탓하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고장난 인생입니다. 가정과 부부관계는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언제 명퇴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어쨌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도록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브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아담이 그 이브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소위 가부장제의 문제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러한 가부장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 또는 유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걸 개선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안 되는 일이에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인류는 이런 유전자를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출산은 또한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아담이 마침내는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어떤 분, 제가 이제 구령하러 이렇게 나갔을 때 종종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 특별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죽는 거죠. 뭐 이게 다예요. 뭐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이 죽는 이유는 정확하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다. 그렇죠? 고장난 인생입니다.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았으면 인간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고장난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늙어가고 있습니까? 혹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고장난 인생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범죄한 그 아담, 그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망가지고 고장난 아담, 그 아담의 문제, 아담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유전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유전된다는 거. 아담 대에서 그쳤다면 그러면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유전된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난 아담의 고장난 아들인 가인은 자기 부모와 똑같이 권위에 대한 순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인이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희생을 원하신 거예요. 피가 있는 헌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수치스럽게 된 것을 보시고는 자기가 인간이 그 이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주셨다고 했죠.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면 그럼 짐승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믿기로 짐승의 그 피 묻은 피가 아직도 묻어 있을 그러한 가죽으로 입혀 주셨다고 저는 믿고 이것이 몸 전체를 가리는 그러한 옷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담은 대단히 온 인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의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짐승의 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 가인과 아벨을 포함한 모든 자손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컴퓨터 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 그 유전자에서 우리가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라는 아들, 가인으로 대표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그걸 못 받는 걸. 아버지는 뭐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다 대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은 섬길게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나는 이게 더 좋아하고 자기의 그 땅의 조산물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서도 이렇게 어떤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런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 했는데 자기 헌물과 자기 행위가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거 있죠? 데이트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참 마음속에 그 비참함과 분노가 있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내가 뭔가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호의를 거절했을 때 그 거절당하는 것에 뭔가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하는 그 마음 그건 대단히 쓰라린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분노 조절 장애자가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제어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제어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께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덜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다 이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고장난 채 태어난 인간인 이 가인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즉 인정받는 하나님께 더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자기의 형제에 대해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외국인한테 이런 비교 의식과 살인 충동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한 배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 고장난 가인은 마침내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인정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분노, 이게 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고장난 가인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자기 살인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범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동생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니까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그렇죠? 예.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네가 이제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네가 도망하는 저 방랑자가 될 거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뭐예요? 형량이 무겁습니다. 항소하는 것이지요. 형량이 무겁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죄를 비록 지었을지언정 저는 그 정도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 제자에게 이제 뭐 인분을 먹인 그러면서 가혹행위를 한 그 소위 이제 인분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형량을 이렇게 딱 받고 나서 항소했죠.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이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특별히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줄여주십시오. 그렇죠?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조각조각 낸 그러한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불복하고 항소했죠.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정말 폐륜을 저질렀어도 자기에게 내려지는 형벌에 대해서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고장난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정상적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장난 아담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해서, 그렇죠? 한 남자와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가 많은 여자도 아니고, 많은 남자가 한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 육체가 되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런데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살해하고 그걸 또 떠버리고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랑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장난 것이죠. 심각하게 고장난 것입니다. 그렇죠? 고장난 아담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 시점에서 이 인간들의 상태가 어땠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악했다. 6장 11절에 보니까 부패했다. 13절에 보니까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 그 범죄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 모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은 이런 것입니다. 사악하고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한번 리셋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고장난 그런 인간들이 태어나서 땅에 가득한 채로 서로 충돌하고 서로 사고를 일으키면서 두 번째 불심판이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렇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이후로 인류 역사 전체가 혼돈과 오류와 무질서와 대립과 폭력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예를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본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 국가, 그래도 제일 성경적이었다고 하는 그 국가에서 대법원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것이 결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은 이후에 자기 스스로 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인간에게는 혼돈만 있는 것입니다. 혼돈. 오늘은 이게 선이라고 했다가 내일은 저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한 300년쯤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인류가 서로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서 자손이 안 생길 때, 그리고 또 인간 복제를 했는데 인간 복제가 예를 들어서 뭐 큰 재앙으로 끝나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인간의 어떤 대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니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결정하려다 보면 매일 헷갈릴 수밖에 없고 매일 이것을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전자를 저희가 다 받고 태어났습니다. 고장난 인간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인간이 몸과 혼과 영이 모두가 다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몸, 혼, 영의 삼중 복합체인 것을 아시지요? 사람의 영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영 안에 상주하시도록, 모셔드려서 상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영이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이것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이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런 현상들이 다 이 우리 혼적 작용의 이 고장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사고 등에 의해서 이 몸이 파괴되고, 그렇죠? 훼손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장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인간이 아담, 인간 아담이 고장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스스로 인간을 고장낸 그 아담에 대한 어떤 합당한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장난 인생을 인간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라고 불리는 어떤 한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인간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마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거다. 그렇게 될 때 이 고장난 인간이 회복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여자의 씨라 불리는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고장난 이러한 인간의 몸이 회복되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 불리는 이분이 아담이 고장난 이후에 실제로 4천년 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분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그렇게 물었죠.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것을 성취시키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실 그분이 바로 나다. 이게 성취되고 있지 않냐, 니들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몸과 혼과 영이 고장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당대에 살고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약속되어 있던 그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장난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인간 전체를 고쳐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혼을 고쳐주신 그런 예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몸이 고쳐졌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그 인간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비뚤어졌던 그 혼적 그러한 활동들이 다 회복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회심시키시는 그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고 또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고 부자였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요 당시에 세리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무슨 일제 앞잡이 순사였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부자가 됐다, 부를 축적했다 하는 것은 그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압제 국가인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자기의 모든 이 어떤 가치관을 다 선한 가치관을 다 팔아먹고 오직 돈만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 키가 저처럼 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지명해서 내려와라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가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다 수군수군 됐죠. 야, 이 사람이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기 같은 자도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이 다른 결심도 또 하는데 보니까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선한 가치관을 포기하면서라도 부자만 되면 상관없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이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고장났던 것이 고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인간은 이렇게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형제 자매를 압제하고 그런 인간형이 아니라 그렇죠? 정직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인간이었어요. 이런 인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눈멀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서 실제로 씻고 정말로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출회를 시키고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탄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이 부모에게 이 사람의 부모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좌초지종을 부르니까 부모는 자기가 출회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나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아들이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눈멀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9장 3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은 멀었지만 정신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누구보다도 아주 똑똑하고 제대로 생각이 박히고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이거 다 이사야서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욕, 이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된 인간이에요. 여전히 고장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볼 수도 없고 인정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혼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이 회복되고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어떤 인생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장난 인생이죠.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도 내일은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먹어도 언젠간 죽게 되는 게 인생인데, 그 먹을 것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인생, 고장난 인생이죠. 뭔가 잘못된 인생이에요. 고장난 인생.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인간의 이 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장난 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이 고장난 인간들이죠, 이 고장난 인간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아,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율법의 그 외형, 껍데기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즉 공의를 세우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이러한 더 중대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장난 인생에 대한 해결책, 해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향한 그 의도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고장난 그 혼, 이것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본따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 이런 발을 씻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 큰 성인 여자의 발을 남자가 이 씻어주는 그런 것들을 버젓이 행하고 광고, TV 광고에도 그런 걸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세족식 이런 거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를,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 장면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무조건 남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등을 대주는 그러한 인생. 아,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그러한 고장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라도 내가 앞서야 된다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고장난 가치관을 가지고, 고장난 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장난 몸과 고장난 혼뿐만 아니라 고장난 영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귀 들린 자들의 영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지금 이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마귀 들렸던 인간에게서 그 마귀를 단순히 그 영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요. 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건 뭡니까? 우리 영을 진공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 깨끗한 자리에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 마귀적인 가치관이 더 심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이 고침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장난 인간을 고치는 분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과 사람의 혼과 사람의 영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습니까? 모든 인생,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고장난 인생이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면에서 특별하게 심하게 고장났는지 그게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평범한 말을 한 것도 왜곡되고 비틀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늘 까칠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꼬여 있어요, 사람이. 피해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고장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평범하고 똑같은 말을 이 사람에게 하고 이 사람에게 하고 이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인데 이 사람에게 하면 이 사람 화를 냅니다. 왜 그래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꼬여 있어요.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맵니다. 세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에게는 인정받는 것.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산 큰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늘 애정결핍에 시달려요. 자타공인 나는 애정결핍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늘 그냥 다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면서 이 자녀들을 이 회복시키는 고장난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욕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관계보다 뭔가를 성취하고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하나를 소유하면 둘을 소유하고 싶고 둘을 소유하면 넷, 넷을 소유하면 여덟, 끝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른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만 바라보고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정작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이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자기가 신봉하는 좌파 이념, 자기가 신봉하는 우파 이념, 여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페미니즘,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 어떤 사람은 환경보호, 어떤 사람은 반전운동, 이런 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거기 다 투자합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영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이러한 모든 이념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의 삶, 이것은 사실 고장난 삶의 또 다른 유형인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억눌려 있습니다. 그냥 억눌려 있어요. 이렇게 의기소침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 충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 매사에 자신이 없고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시달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감동하지 못하고 슬픈 것을 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쁜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않고 분노해야 할 것에 전혀 분노하지 않고 삽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고장난 인생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다고 해야 돼. 감탄이 나와야 돼요. 감동을 해야 돼요. 슬픈 거 보면 울어야 돼요. 악을 보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고장난 인생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저기 고장난 요소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분야가 조금씩 다 다른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고장난 아담의 유전자, 고장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생이 고칠 수 없는 인생인가? 아닙니다. 고칠 수 있죠. 그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만이 그 피조물을 정확하게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를 제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다. 그가 처음에 자기 집 헛간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려고 연구할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포드는 여러 차례 포기하려고 했으나 그의 아내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격려하며 마침내 1883년 헛간에서 굉음 소리를 울리며 자동차가 달려나왔다. 이거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인용해 온 겁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다. 그가 노년에 이른 어느 날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길가에 고장이 난 자동차가 서 있었고 한 젊은이가 본네트를 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헨리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아무리 여기저기를 살펴보아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이때 헨리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젊은이가 비웃으며 저는 1급 정비사입니다. 라며 1급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노인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꾸하였다. 이때 헨리는 그래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여 젊은이는 헨리에게 시도해보라고 허락하였다. 헨리가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망치를 가지고 엔진 한 곳을 두들기고 다시 선이 하나 잘못된 것을 보고 손보고 나서 젊은이에게 웃으며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였다. 젊은이는 시동이 걸릴 리가 없다며 시동을 거니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 젊은이는 헨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도대체 누구시기에 1급 정비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셨느냐고 물었다. 이때 헨리 포드는 껄껄 웃으며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하고 말하였다. 고장난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 예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인생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해답이 없는 채 고장난 인생을 삽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내가 뭐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평생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거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 고장난 아담의 그 모양, 그걸 국화판처럼 찍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고장나 있었습니다. 속히 그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미 오셨는데 이미 오셔서 우리가 그 고장난 인생을 고침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결함을 가지고 있고 안 고쳐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주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쳐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그 용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고집하지 않고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용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평생 원망하며 짜증내는 성격 안 고쳐지신다고요?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단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평생 자격지심 때문에 괴로우시다고요? 예.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320장을 저희가 1절과 2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을. 320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람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 저희는 다 망가진 자들입니다. 저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주님, 그것을 저희가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권은 저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범죄한 아담 이전으로 되돌리고 더 좋은 아담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에 고장난 부분들을 충분히 분명하게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